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래 본문은 25절 끝까지인데 읽기는 17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모시듯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굴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은 시간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시작 후에 첫 기적을 가나라는 곳에서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신 사건으로 이 사도 요한이 독자들의 이 시선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대단히 파격적인 의외의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채찍을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그 채찍은 가는 노끈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때리기 위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내쫓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짐승들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시고 또 사람들도 내쫓으시고 그 안에 있던 그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대단히 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의외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대단히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거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시편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는 부분에서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하는 이 부분 얼마나 이 성전 주의 집에 대한 이 열정이 참 다윗에게 이게 넘쳐났는지를 고백하는 그 장면, 그것을 유대인들은 익히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마치 그 구절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행하는 사람을 실제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격정적인 분위기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지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이라면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구약 시대에 있어왔던 어떤 참 뛰어난 대언자들. 대언자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뛰어난 대언자들이 아니라면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라는 걸 입증할 만한 표적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자들입니다. 보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좀 또 한 번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행동을 하시고 나서는 질문에 대해서 또 평범하지 않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안에 내가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만큼이나 또 유대인들은 이 대답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생각에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돌 성전, 이것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허무는데도 3일은 더 걸릴 것 같은데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 이건 너무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야 깨달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예수님의 이런 의도도 몰랐고, 이게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제자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점들, 그리고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시기를 보니까 이때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란 어떤 명절인가?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잔치를 주시는 분이다, 잔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 이것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거는 출애굽 사건 때 처음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원히 이집트의 어떤 노예들로서 그냥 이집트에 부속된 한 소수민족으로서 영원히 가는 사람들이었을 터인데,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되었고, 그것도 또 이 온 세계를 주락펴락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나중에 된단 말이죠. 유월절 사건,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것을 하나의 절기로 만드시면서 이 날을 하나의 절기로 만드시면서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일곱 개의 명절 중에 제일 첫 번째 명절로 그렇게 삼아놓으신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세 차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 세 개의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명절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내에 초실절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한꺼번에 지켜지는 이제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명절 하나, 그 다음에 한 50일 이후에 있게 되는 이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가을에 가서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차례, 그 다음에 가을에 한 차례, 이렇게 이제 주로 모이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돌아갔다 다시 오지 않고, 오순절까지를 보통은 이제 지키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1년에 세 차례면 와야 하는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율법 규정에 따라서 유월절 성전에 이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는 저쪽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유월절에만 오셨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뭐 만약에 유월절에 오셨다면 오순절도 지키고 가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장막절에도 오시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몇 번을 이거를 지키시냐면 세 번을 지키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요한복음에 아홉 번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 다른 유월절은 아니고 정리해 보면 각각 다른 그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키신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 반이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러한 또 구절들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명절들에도 예를 들어 장막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터인데 사도 요한은 유독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하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기술하는 이 저자들이 다 똑같은 입장에서 저술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하든지 저렇게 저쪽 측면에서 따로따로 기술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지금 가나의 혼인 만찬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한 가나의 혼인 만찬 다음에 바로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유월절 명절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 유월절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월절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실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지금 처음서부터 독자들의 시선을 지금 거기에 이렇게 맞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유월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만 성전을 가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최초의 사건이 언제로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아마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5학년입니까? 아니, 한 살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으로 이걸 따진다면? 뭐, 초등학교 아마 뭐, 5, 6학년, 뭐, 그때쯤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양부모죠. 이제 친부모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분인데,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셨죠. 요셉하고는 전혀 사실은 뭐,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양부모를 따라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그 전의 방문과는 사뭇 다른 방문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나이를 누가복음 3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비로소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비로소, 그러니까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건 세습되는 거죠.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론 계열의 그 이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계속해서 세습이 될 때 태어나자마자 뭐 애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서부터 이게 가능하냐? 30살로 되어 있었습니다. 30살서부터 이제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실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고 50세까지 이제 그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이 되셔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전에 12살 이후로 아마도 12살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에 이렇게 오셨을 터인데 20대 초반에도 오고 20대 중반 후반에도 이렇게 오셨을 터인데 그때에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 유대인 청년으로 그렇게 왔다면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에는 사뭇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고 내쫓으시고 일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래서 아무 것에도 분노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다른 곳에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전혀 이제 화도 안 내야 되고 아무 것에도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불의를 볼 때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올바라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 그 안에 있는 이 온갖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와 거기에서 그 이 환전상들,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이렇게 설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이때뿐이었을까요? 사실은 12살 이후로 올라올 때마다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30살이 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살 이후로 이 예수님은 늘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 12살 때 왜 그 이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갔다가 부모들이 그냥 어린 예수를 놓고 그냥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다 보니까는 없어가지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그 박사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박사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부모가 왜 여기 있냐? 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간 떨어질 뻔했잖아. 너 이 10년 감수했잖아.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꾸중하듯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어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12살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기다리신 거예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다가 그 어떤 분노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짐승들이 있었다고 했고, 장사꾼들이 있었다고 했고, 돈 바꾸는 자들, 즉 환전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가? 성전은 원래 정결한 곳이고 거룩해야 할 곳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가?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남자라면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1년에 세 차례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헌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희생 헌물을 드릴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수십 리, 수백 리 밖에서 또는 이제 유대인 중에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시리아에 이게 멸망하고 하는 물론 여러 과정 중에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도 어쨌든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명절들을 지켜야 했고, 그러면 그들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멀리 떨어진 데서 지금처럼 좋은 포장된 길에 자가용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걸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걸어올 때 자기 몸 하나 걸어오기도 힘들 텐데 사실 그 짐승 또 어린 거 정결한 거 하나님께 드릴 건 또 흠이 없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수백 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 사실 보통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이냐면 돈을 가져온 거예요. 돈을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 그 장내에서 이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으로, 근데 이제 그 짐승도 아무 짐승이 아니죠. 가축 키우는 자들이 짐승 중에서도 그 희생 헌물에 쓸 수 있는 짐승들만 이렇게 모아놔서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비쌌겠죠. 그런 짐승들을 사가지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 성전 안으로까지 이렇게 그 장터가 넓혀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에게 그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뜰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제일 가까운 곳, 제일 근처까지, 그러니까 성소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제일 앞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중간뜰이 있고, 맨 바깥뜰이 이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가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뜰에 지금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헌금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과부의 두랩돈 얘기 아시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 보고에 이렇게 이 헌금을 넣는 걸 예수님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헌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도 드렸단 말이에요. 돈도 드렸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 아무 돈이나 바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돈이 따로 있고 성전에서 바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의 형상이나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새긴 형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동전들에는 대부분 뭐가 있죠? 로마 동전, 뭐 황제의 얼굴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전에서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돈을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건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건 와가지고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바꿀 때 그냥 바꿔줄까요? 우리 중에도 이제 은행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 환전상들이 돈을 그냥 바꿔주나요? 아, 그게 큰 지금 수익인데 돈 바꿀 때 수수료를 떼고 바꿔줄 거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짭짤한 장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들을 판매할 그 판매 독점권을 내주고 이 환전상의 이런 지위를 부여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관리하는 거냐면 이게 다 대제사장의 손에서 이게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유하게 이제 살면서 그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생해서 어쨌든 이 좀 먹고 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그냥 이권을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이렇게 벌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이렇게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와 이런 것들을 저질러가면서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이제 장사들을 하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성전의 목적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상태로 이 성전이 그래 방치가 오랜 세월 동안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기에 분개하시고 분노를 쏟아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뜰의 원래의 용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방인의 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다 장사꾼들이 다 가득 메우고 있어서 도떼기 시장 같은 곳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걸 회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행하신 그러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저쪽 뒤쪽에서 행하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원래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하는 곳이 마땅했어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얼마나 그 부정부패와 비리가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이곳을 정화하시면서 그 본래의 목적, 누구든지 세계 방방곡곡에 누구든지 와서 어쨌든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원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거하실 처소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집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런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이라도 그런 건축물이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성전, 이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딘들 안 거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실까요? 화성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천왕성 가면 안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모든 곳에 다 미칩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모든 이교도들이 다 그래서 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건축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바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뵈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여러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을 일컬어서 오 임마누엘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십니다. 오 임마누엘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런 얘기예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때 오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도록 성막을 만들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막 대신에 사람으로 오신 성막인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성전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할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를 뭐로 만들었냐면 도떼기 시장 장사 소굴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뼈 아픈 점이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한국의 이 교회들, 한국의 이 제도권 교회들에 오셨을 때, 뭐 저희도 뭐 마냥 떳떳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한국의 현재 제도권 교회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분개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 집,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뼈 아프긴 하지만 한국의 현대의 제도권 교회를 규정하는 단어로 장사하는 집,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영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사장이 고생해서 단칸방에서부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면서 일본에는 하나의 구멍가게부터 시작하는 그룹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 세습 때문에 문제가 된 장로교회 대단히 큰 교단에 그런 세습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 제가 신문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논리가 그거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목양자의 아내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 기억에 그랬는데 왜 세습을 이거를 찬성하냐 했더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 먹일 거 못 먹이고 우리가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고생해가지고 이룬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그건 세습을 해줘야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그 고생을 해갖고 이룬 기업인데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게 넘길 수가 있겠어요. 거대한 건축물들, 그렇죠?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 그 거대한 건축물들, 엄청난 규모의 헌금들, 그렇죠? 성도가 수만 명이 되는 교회에 한 번에 나오는, 한 주일에 나오는 헌금 액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은행에서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이렇게 돈 세는 기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다 이거를 자동으로 해간대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헌금들, 초대형 행사들과 또 어떤 물량 공세의 방식의 그 선교들, 장로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암암리에 이게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이러한 거액의 헌금들, 뭐 억 한다잖아요. 장로 뭐 권사 이런 거 되려면 뭐 기본이래잖아요. 큰 교회들은 억, 예, 억, 억소리 나는 예, 이런 모습들, 이 화려한 예배당에 부속된 화려한 카페들,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그게 유행이죠? 예, 교회들이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때 그런 사람들이 왜 세금도 안 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 장사를 했으면 떳떳하게 세금이나 내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세금도 안 내면서 그걸 장사를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에서는 지금 복음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도 이 물건 파는 것을 교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권모 목사님 계열의 이 그러한 계열에서는 아니 물건 파는 게 그냥 교제래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그 물건들. 예.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보신 그 모습과 지금 현대 교회에 오셨을 때에 보시는 그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반발, 이것은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길거리 노점상 하는 분들도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가난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보면은 거기서 장사하고 벤츠나 뭐 이런 거 아우디 타고 출퇴근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이게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목이 좋은 곳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버는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단속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칼부림 나는 거죠. 공무원 단속 나오면 뜨거운 기름 막 그냥 쏟아붓고 공무원들한테 칼 가지고 막 그냥 하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걸 뺏기겠습니까? 목숨 걸고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1년에 지금 최소한 두 차례씩은 봄, 가을로 최소한 두 차례씩은 지금 뭐 떼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물론 그 중에 많은 것을 대제사장에게 이제 또 떼줘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엄청난 장사한 거예요. 이런 자리를 지금, 새파란 젊은이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다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할 때,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기네들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해오던 관행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즉각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성전이 당연히 지금 이 건축물, 돌로 지은 이 건축물, 이 헤롯 성전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한 허풍이다. 이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리키는. 제가 똑바로 했죠? 가리키는. 가르치는, 가르치는 우리가 티칭하는 건 가르치는 것이고 뭔가를 지적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치는 말은 없죠. 예. 오케이.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성전이라는 말이 여러 번이 나오는데 성전이라는 말이 그것이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위에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성전이 나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런 걸 보셨다. 15절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20절에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16절에 다시 와서 아버지의 집. 그렇죠? 17절에 와서 주의 집. 이게 다 성전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절에 자신의 몸, 자기 몸. 그렇죠? 총 몇 종류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수능보다 어려운가요? 세 종류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이 건축물, 이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왜 헤롯 성전이냐? 원래 유대인들의 성전은 원래가 성막이었어요. 포터블, 가지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다 정해줘서 만들도록 하시고 광야 내내 들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지금 솔로몬 직전까지 통일왕국 되고 나서도 사울 다윗까지도 지금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것이 솔로몬 때에 와서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그게 첫 성전이었습니다. 돌과 이런 나무와 금과 이런 것들로 지은 첫 번째 성전이었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게 언제 무너지죠?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훼파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포로 복귀한 이후에 다시 재건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첫째 것과 같지 않아서 참 이스라엘 장로들이 많이 울었고 그리고 그 성전이 여러모로 유린을 당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 당대에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이두매인이라고 돼 있죠.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개축한 그래서 훨씬 더 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인가요? 그 어떤 한 문은 로마 양식으로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 문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개역성경으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렇게 증축을 해놓은 그러한 성전이 지금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세 종류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 돌 건축물 성전, 헤롯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 주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취지에 맞는 성전인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상태의 헤롯 성전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모션을 하실 때 여기가 이제 헤롯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 저는 3번일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뭔가를 지적하지는 않고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대단히 중의적인 표현을 이제 좀 쓰신 것이죠. 좀 아이러니, 좀 이렇게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혼돈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예수님은 의도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결코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허풍을 떠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또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실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로마 이 모세 율법하에서 주셨던 옛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도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22절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제시해라 그러면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말씀.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믿기로는 믿었더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노찬 형제도 믿었더라. 23절에도 보니까 이제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 같으십니까? 믿었으나. 믿었으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바로 직전에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키워드들 제가 6개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지금 요한복음 2장 첫 부분이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이에요. 그걸 종결하는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믿으니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의 결론으로서 믿으니라가 나오고 두 번째 사건, 유월절 사건의 결론으로서 믿었더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가셨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제 46절에서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귀족 하나가 이제 와가지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쭉 다 이렇게 전개하고 나서 53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53절입니다. 4장 53절 시작.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렇죠? 믿었더라, 믿으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목적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7장 31절 가서 보시죠. 7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기적들이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장에 가서 41절입니다. 10장 41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 그 대화의 결론이 뭐냐면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45절에서 나사로 사건이 끝나면서도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죠. 정확하게 왜 이걸 기록하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이 직접 밝혀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이제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참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읽는 거 뭐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게 될수록 조금 그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이게 기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웃음이 싹 나셔야 돼요. 미소가 싹 번지셔야 돼요. 믿었네. 이 사람도 예수님 믿었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네.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개 그 조폭 깡패들이라 하더라도 의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두목이 잘 되는 거는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안 기쁘시고 시무룩하시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서부터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아버지의 일 그걸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꾹꾹 눌러놓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하에 오셨고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마침내 30살이 되셨을 때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셔야 하는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 있는 이 아버지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 짐승들 우러대지요. 거기에 또 짐승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먹으면서 똥 싸지요. 예, 비둘기 푸득푸득거리지요. 사람들 뭐 이거 얼마에 드릴게요? 뭐 얼마에 사세요? 떨입니다. 오늘 뭐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정말 도떼기 시장처럼 그 만들어 놓은 그곳. 그러면서 이 환전상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눈이 시뻘개 가지고 이돈 바꿔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더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 현대의 제도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이 모임에 오셨을 때, 저희는 정결케 할 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면서, 이제는 이 물리적인 어떤 장소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안에는 장사하는 집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장사치의 그 속셈, 하나님께 100원 바치면 10,000원을 돌려받는, 1,000원 헌금하면 100만 원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음, 그런 장사치의 마음, 장사가 뭡니까?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게 장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러한 심성이 우리 교회나 또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 성전된 우리 각자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점검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참으로 간절한 절규이고 호소이시기도 하고 권면이시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77장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려고 377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려.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 찾아오셨네. 갈무리의 사랑 날 구원하사 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셨네. 죄 아래 살았던 나를 부르사 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네. 흠없으신 예수 지키신 그날 나의 모든 죄들 용서되었네. 빈 무덤을 보라 다시 사신 주 하늘에 오르사 날 변호하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셨네. 죄 아래 살았던 나를 부르사 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참 너무 비참하고 참 너무 모자랄 것이 없고 너무 형편없고 매번 쓰러지고 매번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참으로 참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 안에 참 이 몸을 성전을 삼으셔서 그래서 이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참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 생각할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때 이 성전 우리의 이 몸 이 몸을 매 순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발목이 잡히고 스스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들에 우리의 양심의 센서들이 작동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즉시 돌이키면서 아버지와의 그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